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동 집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내일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첫 정식 재판인데 구속 취소 뒤 법정에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외엔 취재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형사재판 출석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합니다. 생년월일과 현재 직업, 그리고 거주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첫 형사재판에서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하면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첫 증인으로는 조성현 수방사 일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이 내용은 양빈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뒤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포착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에 편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위론 5명의 남성들이 둘러쌌는데 경호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통령 바로 뒤에서 통화를 하며 따라가는 한 남성,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검정 가디건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킵니다. 잠시 뒤엔 한 노년 여성을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호처에선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연판장엔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다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분의 김성훈 차장이 사복 차림으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거의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제공됩니다. 40여 명 수준의 전담 경호팀도 꾸려졌고 경호팀장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진은 취재진을 크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은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 경호원에게 물어보니 마주쳤을 때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법정 안에서 언론사들이 촬영하는 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에 이어서 법정 내부까지 촬영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출석하는 건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이렇게 명백한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저도 요란하게 갔으면 법정도 당당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형사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가 됐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영번호를 달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들까지 모두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형사법정에 섰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또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개 이유로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심판 그 시절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재판 전체를 녹화하거나 생중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재판이 준비되는 앞부분 1분 30초가량은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재판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같은 조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법원은 탄핵 직후 첫 공판기일인 점을 감안해서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관계자의 충돌이나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일과 같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정 내부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도 촬영 신청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재판에는 증인들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조성현 수방사 일경비단장이 형사재판 첫 증인으로도 나옵니다. 이 헌재 출석해서 했던 증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국회 봉쇄, 국회 의결 방해 행위는 탄핵 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데 조 단장이 헌재와 같이 똑같이 증언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의견서 등을 통해서 국회 봉쇄 계획도 지시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째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다시 도전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한 지지자에게 받은 모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연상케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에선 이런 윤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5년 후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실 수 있어.
전광훈 씨는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전 수석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나오냐 그랬더니 5년 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전 수석은 JTBC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만난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5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여서 대통령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 전 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4파전 구도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경선 룰에 대한 비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경선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이름을 외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김 전 지사는 지방분권과 통합,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했고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날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확정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역선택 방지와 당내 요구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비명계는 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 이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경선 참여를 숙고하겠다며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고요. 이후에 각종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안은 어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는 등 본격 대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딛지 않겠다며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이은 경선 불출마 선언입니다. 탄핵 반대파의 핵심인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는 15일 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휴일에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 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에 불붙이기 위해 계획됐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소셜미디어에 콜로세움 철창에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뛰쳐나와 서 있다며 자신의 상황을 빗대 적은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명 씨는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환호할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폭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중순인데 다시 겨울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원도엔 10cm 가까운 눈이 왔고 오늘 낮 전국 곳곳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황사까지 겹친 하루였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구름에 덮여 주변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시령 인근 도로를 비추는 CCTV는 눈발에 가려 차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밤사이 강원 등 산간 지역에 많게는 10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에도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어? 어머, 이게 뭐야?
눈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낮이 되면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서울 낮 최고 기온은 하루 만에 14도나 낮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 탓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배꽃은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배꽃 수정이 안 되면은 배는 열매 자체가 이제 안 열리죠. 안 열리면 뭐 수확할 게 없는 거고.
4월 중순이라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이 찾아온 듯한 날씨. 갑작스럽게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등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 시속 70km가 넘는 바람 탓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골프 연습장에선 바람에 그물이 쓰러지면서 손님들이 대피했습니다. 울산에선 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를 덮쳤고 부산의 한 건물은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요란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최대 10mm, 수도권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차차 평년기온을 회복해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진 지 사흘째입니다. 실종자 한 명이 아직 남아있지만 비와 강풍 탓에 오늘 오후에야 구조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하터널 안쪽까지 수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물품을 옮깁니다. 통제선 안쪽으로 크레인 두 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수색이 중단된 지 18시간 만입니다. 사고 13시간 만에 20대 작업자 한 명이 구조됐지만 50대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달리 컨테이너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도 생존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무너진 지하터널 아래쪽으로 직접 들어가 수색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수로 인해서 그 크랙이 훨씬 심하게 그 상부 쪽에 심하게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안쪽으로 들어갔던 구조대원들은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갈라지는 듯한 소음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침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고 이후 지반이 1.5m가량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목, 지질 전문가가 참여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고서야 작업 가능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소방은 오늘 주변 위험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 펜스를 치우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나 굴착기 등을 고정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도시철도 공사 현장 근처 도로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마포에서도 땅이 내려앉는 사고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중간이 주저앉았습니다. 땅이 꺼진 겁니다. 가로 5m, 세로 3m, 깊이는 5m 가까이 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땅 꺼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 꺼짐 현상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입니다. 부산시와 도시철도 시공사 등은 지반 침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임시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 매설물이 부서지면서 땅 속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스박스에서 그 터져서 토사 유실이나 우수든 지하수든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연약 지반인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이번까지 13차례 크고 작은 지반 침하가 있었습니다. 낡은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이 얽혀 있는 데다 지하철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문제 해결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앞으로는 지하 공동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동구를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되죠.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애우개역 2번 출구 앞 차로에서도 지름 40cm, 깊이 1.3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는 땅 꺼짐 아래 부분에 있던 하수관이 파열된 걸 확인하고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사하구 철강 제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이 켜켜이 쌓여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도 제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각각 125%와 46%씩 고율 상호 관세가 부과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스마트폰 대부분을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 사이엔 아이폰 가격이 $2,000 이상, 우리 돈 300만 원 넘게 치솟을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I would not pay $2,300 for an iPhone for the newest iPhone for any reason. No.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석 달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국가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you floor, Mr. President.
Pretty close, yeah, I would say.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you know,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실제 스마트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는 별도로 부과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Can you walk us through that decision?
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반도체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엔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조치로 부딪힐수록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는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약 6,836억 달러입니다. 수출 대상국 1, 2위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수출액은 각각 약 1,330억 달러, 약 1,278억 달러인데 전체 수출액에서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합니다. 올해는 미중 간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상 수출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총 14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78.4%는 중간재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지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및 풍선 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터리 산업입니다. 지난해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수요는 78기가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8기가와트시는 중국산 배터리로 중국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에 이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미국의 ESS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 겁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전부터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와서 현지화 유의도 높다 보니 오히려 이런 관세 전쟁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에서 ESS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90일 동안 상호 관세는 유예하고 10%의 이제 기본 관세만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비록 지금 뭐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데 90일 안에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할까요?
정부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네. 4월 5일 날 발표됐던 전 세계 약 60여 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가 부과될 때 그때 명단에서 빠졌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당초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폭탄을 내릴 때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을 자세히 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렀는데 네. 캐나다나 멕시코는 국경을 강화하겠다. 국경 수비대 뭐 만 명을 보내겠다라든지 해서 관세 대 관세로 어떤 그 딜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국가 전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다른 것을 채워주면서 관세 파고를 넘어갔거든요. 이 점이 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 약 31조 원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현대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동차 관세가 그럼 유예됐느냐. 안타깝게도 그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그 다음날 다시 사실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 예외가 없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네. 앞에 캐나다, 멕시코 사례와 현대자동차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는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산업 섹터 보고 혼자서 이 미국과 상대해서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어가라라고 하는 것들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섹터가 이거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거를 보호하는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다른 카드를 국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리더십 부재 때문에 조금 전략이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웠으나 네. 앞으로 90일간은요. 일단 관세 유예된 상황에서 시간은 좀 벌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사실은 이제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가의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산업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니즈를 좀 채워주는 산업 이렇게 해서 국가 전략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총체적 국익은 훨씬 더 보호가 되는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어가야 된다.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세하고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논의하지 말고 한 대 묶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속내를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무역 협상의 정책입니다. 네. 전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로직은 간단합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내가 흔들 거야. 그럼 상대는 이 협박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미국의 정책에 무릎을 꿇고 미국이 원하는 말을 준다. 이 간단한 로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협박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 협박이 통하는 섹터에 하나의 테이블 위에 다양한 물건들이 다 올라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략은 더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위비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본다고 해볼게요. 이미 한미 간에는 방위비 협상이 체결됐다. 네. 그리고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세게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폭탄을 하나 올려놓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개별적인 그 방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개별적인 품목을 협상할 때보다 관세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나머지 섹터에 전부 다 이 공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른바 원쇼핑, 원스톱 쇼핑 전략이죠. 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전략이라는 걸 간파하고 사실은 섹터를 나누고 관세 파고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으로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을 계속 밀어낼수록 유리한 장이 열린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는 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네. 세계 제1대 시장과 2대 시장이 전부 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1대 시장과 2대 시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양측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은 상호 보복 관세를 현재 주고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교역 중단에 가까운 수준의 현재 지금 관세 폭탄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다가 현재 약 1년에 한 550억 불 정도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향후 관세가 이 정도로 세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흑자 수준의 약 5분의 3 정도가 감소된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사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국을 미국이 최대한 견제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추격을 당하는 섹터 내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도 열리거든요. 네.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치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임원이 취업 면접을 명목으로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해 더본코리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요식업체입니다. 더본코리아 소속 A 부장은 2차 면접이라며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B 씨를 술자리에 불러낸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 술자리에서도 A부장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시켰다. 현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의사협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번 달 안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대로 줄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의협은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한국 제작사가 만들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는데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북미 3,200개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하루 만에 약 100억 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다는 집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북미 시장에 가족 관객을 더 끌어모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도중 박지원 선수와 잇따라 충돌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황대현 선수가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습니다. 황대현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2위로 내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난 2년 동안 세계 정상을 지킨 박지원은 이번 선발전에서는 최종 11위로 8위까지 오르는 국가대표팀 승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표 선발전에는 이변이 이어졌는데요. 17살 고등학생 임종원 선수가 최종 순위 1위로 생애 첫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선수가 오늘은 2루타를 쳐냈습니다. 벌써 8개째로 메이저리그에서 이정후보다 2루타를 많이 친 선수는 없는데요. 홈런은 한 개지만 장타율은 내셔널리그 톱10에 올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넉점 차로 끌려가던 7회 투아웃 주자 1루 상황. 이정후는 두 개의 볼을 골라내더니 뉴욕 양키스 투수 루크 위버의 세 번째 공을 받아칩니다. 살짝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정확히 맞춰서 우익수 옆으로 날아가는 타구를 만들더니 여유 있게 2루로 들어갑니다. 어제 빗속에서 때려낸 홈런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시즌 8번째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2루타 개수만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8로 졌지만 이정후는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타율은 3할 3푼 3리로 다소 떨어졌지만 언제든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까지 17개의 안타를 만들었는데 절반이 넘는 10개가 장타였습니다. 홈런은 한 개뿐이지만 내셔널리그 장타율 순위는 10위까지 올랐습니다. 유난히 2루타가 많은 덕분입니다. 이정후의 타구는 좌우 가리지 않고 그라운드 곳곳에 폭넓게 꽂힙니다. 공을 정확히 맞추면서 강한 타구를 내보내는 횟수도 많아지면서 장타가 될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매 경기 이정후를 향한 현지 해설의 찬사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Give me that look easy. Takes that high breaking ball and puts backspin on it.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은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가 왜 자신과 계약했는지 증명하고 있다며 3번 타자로서 이정후의 존재감이 샌프란시스코의 라인업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 올 시즌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기아가 최하위 수모를 하루 만에 털어냈습니다. 경기장 밖 주차장까지 날아간 위즈덤의 장외 홈런이 컸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잘 잡아낸 수비 하나가 홈런 못지않은 환호를 불러냅니다. 기아 김규성은 외야로 빠질 것 같은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내 정확한 송구로 아웃 처리합니다. SSG 한유섬은 펜스에 크게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에도 한 손을 뻗어 장타가 될 뻔한 타구를 지워냅니다. 그러나 짜릿한 슈퍼캐치도 기아의 큼지막한 한방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0-0으로 맞선 2회 말 무사 1루 상황, 기아 위즈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왼쪽 담장을 넘어 경기장 바깥으로 날아가는 장외 홈런. 어쩌면 이 아치가 최하위 수모를 겪은 기아의 부진 탈출 신호탄이었는지 모릅니다. 2-2로 팽팽했던 5회말 투아웃 3루 상황, 이번엔 2군에서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오선우가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성적이 안 좋을 때 홈런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기아는 6회 말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원아웃 만루 상황, 김규성의 적시타로 한 명을 불러들인 데 이어 SSG 투수 송영진의 폭투로 한 점을 더 얻으며 달아났습니다. 이어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7회 말 위즈덤의 추가 홈런까지 기아는 SSG를 11-5로 눌러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화 선발 투수 문동준은 오늘 시속 160km에 가까운 공은 아꼈습니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최고 시속은 153km. 그러나 12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6회까지 6개의 삼진을 잡으며 1실점으로 틀어막았고 한화는 17안타를 몰아치며 문동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한화의 1-7로 패한 키움은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